지금은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명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께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충만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감사라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또는 우리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아도 도덕 교육을 받을 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땡큐라고 해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우리 감사해라는 말이죠. 영어로 우리가 이 영어권에서 보면 say what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그거는 답이 있죠. 땡큐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땡큐라는 말이 나오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가 더 좋을까? 하지만 사실 이렇게라도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만남과 또 사회가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땡큐라는 말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의 그 좀 사회생활이 더 좀 친밀하게 느껴지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에 대한 명언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 한번 골라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대교 작가가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경험한 분이죠. 그분이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감사 태도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죠.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가 영혼의 얼굴인데 고결한 차원에 이르는 것이래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방송인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만들어 매일 밤 고마운 것들 다섯 가지를 적어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다섯 가지를 하루에 기억해보는 거죠. 참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을 좀 또 드린다면,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된 바로 인해 감사한다. 우리의 됨됨이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좋은 통찰이 담긴 그런 이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그만큼 중요하고 또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것은 인간성의 됨됨이에 있어서 굉장히 고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볼 때 감사를 그렇게 인간처럼 다양하고 깊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동물이나 또는 생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감사라는 것이 인간성이 지닌 그런 특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감사가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사람이 감사하고 또 내가 또 감사를 받을 때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라는 이 감정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처럼 내 삶이 부유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감정과 태도를 우리가 잘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감사는 나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까지도 고귀한 존재로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백집사님께 감사한다. 그럼 백집사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을 할 때 자 그에게 진실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보셨지만 또 한번 우리가 좀 리뷰를 한다면 그에 앞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것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뭐 지으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만 한다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들이 참 고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국이라는 이 자기 이 조국이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셨습니다. 배우자,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선택한 것 같, 물론 선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면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주셔서 그래서 결국 배우자도 내게 주셨고 교회도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하셨습니까? 혹시 숙제를 너무 잘하셔서 내 주변에는 온갖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가치들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살짝 이쪽 저쪽에서 한 분씩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사실을 네 아마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이렇게 민망하시니까 그러진 못했을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내게 주신 것들에 그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또 하기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제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마시는 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채와 과일 뭐 이런 것도 내가 퍼블릭스에서 뭐 프레시마켓에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것에 흉년이 들어서 어떤 야채 식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그럼 우리가 뭐 선택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통로를 통해서 주신 거죠. 세균이 그냥 가득한 웅덩이에 뿌연 물이라도 하루에 얼마 정도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한 곳이, 물이 주어져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샤워할 때 사실 그 물 마셔도 되잖아요. 상수도지 않습니까? 그런 공기도 그렇고요. 자연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감사의 대상이다. 제 말이 맞죠?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플로리다에는 산이 없다고 이제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게인스베리에 온 지 10년이 훨씬 넘어서 어느 날 페인스 프레리 여기 그 초원 습지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플로리다에서 두 번째로 큰 습지대입니다. 꼭 가보셔야 될 곳 중에 하나인데 한 군데인데 거기를 들어가 보고 그 속에서 제가 걸어보고 그 불평이 싹 없어졌습니다. 정말 북부에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이런 데가 있구나. 물론 뭐 악어가 튀어나올까 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가면은 악어는 샤이한 동물이라서 사람한테 막 달려들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군집해서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감사할 것을 주셨는데도 못 찾고 산 것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또 편중된 삶을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일상의 것들의 감사의 대상을 잘 찾아서 그 가치를 누리는 것. 그래야 나의 삶이, 나의 인간성이 좀 채워지고 해소가 되고 그리고 더 충만해진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정직하게 정말 주어진 것들을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봐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수준의 말씀들은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응당 깨닫고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했겠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좋은 강연들 많잖아요. 감사에 대한 주제도 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줄여서 말씀을 드려봤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인터넷 강사들보다는 재미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캐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한층 더 정확하고 깊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고 그 가치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 가치들이 잘 종합되고 그리고 또 잘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원리 또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뭐 맨날 기대하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읽을 때마다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 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통찰을 얻는 것이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소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 그거는 기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기도는 기도인데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입니까? 안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고 묻는 순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지? 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죠? 하나님 도대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고 막 투덜거렸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죠. 기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또 나의 삶의 깊은 주제들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난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왜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뭐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내가 성숙에 이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목표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큰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삶의 의미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이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 이런 사건, 저런 관계, 또 어떤 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필요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성숙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살아나면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아, 그때 일어났던 그 안 좋은 일들에는 그래도 그때 그냥 그나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 가치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나 사건이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때 그런 가치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보다 더 이렇게 편파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깨진 조각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크게 품고 그리고 더 연결시키며 그러면 통합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에덴의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 에덴에서 주신 것들을 잘 섬기며 돌보며 가꾸며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그것들에 대한 가치가 막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런 가치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에덴을 나에게 주신 이 더 깊은 의미는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그 방향으로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꾸고 지키려고 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에덴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인간의 본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꾸고 지키는 일을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에덴에서의 어떤 그런 완성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됐다 됐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큰 거를 또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회복이, 에덴에서 완성이 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에덴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야 할 바로 그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가 넘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에덴의 목표하신 그 완성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완성의 수준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답은 쉬운데요. 비슷한 첫 음이 들렸는데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상태가 바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힘으로 가득 차고 연결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태, 화목한 상태. 인간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잘 연결되고 그것이 잘 또 인정되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됨을 이룬 상태,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룬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보면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정원을 이루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 우리 자신들 또한 모두 다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을 이룬다. 화목, 하나됨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시작의 일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이것이 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의 가치가 피어나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가르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는 이 가치를 성경적인 의미대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완성에까지 이른다라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통찰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을 말해줍니까? 당신이 감사하고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주변도 좀 행복해집니다. 그럼 우리 이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몸의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훨씬 하나님의 목표에 완성이 되는 그 수준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것들의 작은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는 일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짧게 했지만 저도 제가 조금 좀 풀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가치가 발견되고 확정되어서 특별한 의미 있는 필요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필 어떤 뭐 그 상이 뭐 거룩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정결하고 막 이것도 뭐 이렇게 보면 어미롭고 막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거룩한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아 나에게는 필요한 존재이다. 결국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에덴의 완성을 향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감사 훈련을 받지만 사실은 장성하면서 감사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성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자기에게 잘해주고 또 편하게 해주면은 감사하죠. 그런데 장성하면서는 잘해주는 것도 물론 고맙죠. 당연히. 고마운 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주어진 어떤 것도 아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BC 7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아주 타락하고 뭐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더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냥 완전 팽배해져서 더 나아가서 막 폭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난무하게 되고요. 지도자와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쑥 벗어 빗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럴 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던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건 너무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 나라에서 도대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들어도 안 들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사람들 이 완악함, 이 타락,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잔인함, 이런 것들 언제까지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하고 자기만 민족의 그 타락을 하나님께 막 하소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진 않을 건데 사나운 민족, 바빌로니아죠. 사납고 성급한 민족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띵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내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 착한 백성을 치십니까? 하고 착한 백성이라고 또 금방 말을 돌려버려요.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뭐라고? 저렇게 잔인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래도 우리는 성스러운 민족이잖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이런 수준 높은 백성을, 그런 저질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타락한 거 좀 알고 잘못하는 거 알고 인간성이 아직 좀 덜 된 거 아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시지 않아요? 이런 것과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바빌로니아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자꾸 거기에 대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마음의 씨름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박국이 엄청나게 내적인 씨름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내적 씨름을 한 그 기간과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각자에게 아마 모두 경험이 좀 다양하고 다른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살짝 감추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그 내적 씨름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박국이 엄청나게 내적인 번민을 경험하며 겪으며 막 그리고 쓴맛을 보며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데 결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또 한동안 씨름을 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결국은 하박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바빌로니와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나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수준이 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높은 수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새 일을 도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도 볼 수 있게 바위에 새겨서 그냥 막 전속력으로 말이 달리면서도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게 보이게 적어놓아라. 이렇게 하는 음성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은 자기의 내면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환란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완성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깝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찬양하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찬양으로 노래해요. 그 찬양의 절정이 여기에 있었죠.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소들 뜻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 찬양은 이제 다 아시죠? 옛날 찬양 무화과나무 잎 이거를 좀 현대의 우리 청년들이 좀 랩으로 좀 각색을 해서 정말 이 메시지가 좀 강렬하고도 그냥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또 한번 좀 그런 좀 창작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힙합 좋아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아주 열악하고 불안하고 위기에 처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볼 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신약의 시대에 울림을 주는 이 말씀 한마디를 새기면서 이 찬양의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셔서 내가 산을 막 치닫는 그와 같이 내 발에 힘이 있게 하신다.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빌로니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런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구별됩니다. 바빌로니아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빌로니아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점령을 하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랬으면 좋은데 너무 잔인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치십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의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에서와 야곱 그 아시죠? 이게 에돔 국가가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막 괴롭히니까 막 고소하다 그러면서 웃고 그리고 자기들 가서 막 자기들 덩달아서 약탈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길목에 섰다가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런 행태를 보시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징계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책이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저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를 보면 그렇게 에돔이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바빌로니아가 혼나는 장면은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다 모든 선지서에 바빌로니아가 혼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넘어가는 인간의 이 참 타락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빌로니아가 선하고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구별된 도구였다. 다른 민족 아닙니다. 뭐 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서 쓰셨습니까? 집어서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짧게 또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니까 아 이때다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도자로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아니 저렇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불순한 동기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본 것이 아니라 큰 그리스도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필요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된다면 나는 기쁘다. 자기의 투옥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한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반전하고 또 전환되는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우울해요.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적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떠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의 마음의 열림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딛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겠다고 할 때 나는 그만큼 더 성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바빌로니아 또 사도 바울 주변에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약점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힘써서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내면의 전환이 일어날 때 이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안목을 선명하게 열어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길이 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임을 확신시켜주신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숙한 자녀의 자리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아, 이 일을 다 허락하시고 또 사용하시는구나 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에 정말 승복하고 많은 내적인 씨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복된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살려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성경적인 안목이 오늘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버거운 그런 참기 힘든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전하시고 또 씨름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새 소망과 새 힘을 가진 그런 분명히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새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